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제 사무엘상 25장 말씀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우리 1절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우리 각 교우들 또한 가정 중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에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운 뒤에 그 다윗이 사울로부터 라마 나욧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친 그 사무엘상 19장에서 사무엘을 언급한 뒤로 그 사무엘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오늘 25장에 이르러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이후에 그의 어떤 사역에 대하여 나타난 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 사무엘이 아무런 사역을 감당치 아니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그는 그의 처소들에서 감당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보시면 그의 주변에 많은 선지자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그의 맡은 직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후대들을 양성하는 일에 그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의 삶 가운데에도 오점으로 남은 일들은 있었습니다. 사사로 세운 두 아들들은 부덕했었고, 또한 자신이 세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그의 삶의 무게는 이스라엘 중에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 사사 시대와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왕권의 시대를 잇는 아주 중간기에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감당한 사역들 중에 가벼운 사역이라 여길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었음을 봅니다. 위대한 선지자였고 사사였으며 또한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던 그의 삶이었는데 그러한 사무엘의 삶과 또한 죽음이라고 보기에 오늘 25장 1절의 사무엘의 내용은 매우 비교적 간단하게 그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비교적 짧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다루고 있지만 그의 사역과 삶의 무게는 간단치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어진 것을 25장 1절의 이 사무엘의 죽음으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 시대에 대한 완전한 종결을 선언하게 되어진 것이고 왕정과 선지자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제 지정받은 다윗도 이 사무엘의 장례에 참여했던 듯 싶습니다. 사무엘의 장례가 끝나고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었고 어쩌면 사울의 견제에서부터 아주 안전한 뭐 확실한 방패막이 될 만한 사무엘이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음은 다윗에게 불안한 요소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사무엘에 대한 그러한 장사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곧바로 파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사울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성경은 2절 말씀에 이르러 다윗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다윗과 함께 그 이야기를 이제 연결해 나갈 한 사람에 대하여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마온의 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업은 갈멜에 있었고 성경은 그가 매우 부자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이 3,000마리나 되었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다라고 하는 매우 부자를 오늘 2절 말씀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무엇을 한다라고 말합니까? 그의 생업이 있는 갈멜에서 양털을 깎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2절 말씀 두 번에 걸쳐서 갈멜이라고 하는 이 지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이라고 하는 지형은 이미 사무엘상 15장 18절에 한번 언급되어진 지역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신의 공과를 자랑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를 세웠던 장소가 갈멜이었습니다. 고로 이 갈멜은 사울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지역이라 우리가 쉬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이 부자는 갈멜에서 자신의 온 생업을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리라 그리 생각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르러서 여러분 성경은 그 부자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어리석다, 우매하다, 괴팍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학자들은 이 나발이 본명일 리 없다 그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어느 부모가 자신의 그 아들의 이름을 괴팍하고 어리석고 우매하다 그렇게 지켰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발의 이름은 어찌 지어진 것인가? 학자들은 이 나발의 성격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나발의 행적을 보았을 때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일컬어 말했던 마치 별명과도 같은 이름이었을 것이라 학자들은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다룰 이 나발이라 불리웠던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그는 이 이름의 뜻에 딱 맞는 수준과 행동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3절 이 마지막에 보시면 그 남자 즉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 그리 또한 오늘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 사람 이렇게 못에게 불리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는 갈멜족속이었더라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갈멜에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는 아예 그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갈멜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밝히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 족속 누구의 후손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갈렙의 후손입니다. 갈멜 족속은 그 갈렙의 후손들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중히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충분히 이루었던 갈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갈렙의 후손들은 이처럼 완고하고 행사를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포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이라고 불리움 당하기까지 하는 후대가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선조들의 믿음과 명성은 그 이후에 한 개인의 인격과 신앙의 깊이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내 조상이 믿음이 어떠했던지 간에 그것은 나의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개인의 신앙과 깊이는 각 개개인의 영성의 그 훈련과 연단과 경험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그 믿음의 유산이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오늘 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중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오늘 3절에서는 그의 아내에 대하여서도 매우 소상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그 아내의 이름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비가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뜻은 총명하다,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여인이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세 번째 줄에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완고하고 악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정말로 다른 인생,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뒤이어 계속하여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 나발 사이에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 데에는 이 아비가일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오늘 본문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후 다윗이 이루어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중요한 명분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발과의 일을 하나님이 엮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고 아비가일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계속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한 연고로 오늘 성경은 이 부부에 대하여 굉장히 소상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가정, 이 부자가 오늘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농사꾼에게 있어서 추수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의 주인은 음식을 장만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간 자신이 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함께 기쁨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였습니다. 이와 같은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이러한 소식을 들었고 당시 이들이 여러 곳으로 도망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나발의 이 양털 깎는 잔치를 통하여 자신의 공동체들이 이번에 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거니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찌합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열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윗이 열 소년을 준비하여서 그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열 소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윗의 두 가지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많은 양식을 좀 가져올 수 있으리란 바람을 가지고 10명의 이 사람들, 소년들을 보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10명의 사람들을 마치 사절처럼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나발에게 아주 정중하고 그를 존중하며 아주 그를 존경하는 의미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냥 이 소년들을 보낸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를 다윗이 일일이 이제 6절 이후에서부터 그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에게 평강하라 말하고 있고, 그의 모든 가정도 평강하라, 그렇게 축복하라 말하고 있고, 그의 모든 소유도 평강하라, 평강하라라고 하는 것을 세 번에 걸쳐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음은 이 나발의 가정, 또한 나발에게 있어서 아주 주의 은혜가 풍족히 임할 것을 다윗이 충분히 강조하라는 것을 이 10명의 소년들에게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7절에서 이 소년들이 해야 할 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소상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양, 옥동들이 너희의 양을 치며 그 양들을 돌볼 때에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문으로 해석해보면 우리가 너의 양을 치는 목자들을 충분히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이제 다윗은 강조하여서 그에게 전하여 주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너희의 목동들을 선대하였으니 오늘 이 잔치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너희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 네가 우리도 선대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날은 축제의 날이었고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날이었고 이 7절의 내용처럼 다윗은 이미 나발의 목동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나발에게 요청할 만한 오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윗은 충분한 예를 갖고 나발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우리가 나발에 대하여서 3절 말씀에 살펴본 대로 나발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 포악한 사람이라 이야기 듣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했던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것들을 뒤로하고 내가 은혜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에 평화를 함께 누려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에게 온 존경의 표시를 다 준비하여 사람들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충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와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시선에서 다른 지체를 대하고 그들에게 말을 건네며 그들과 만나 교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에서 그들을 판단하고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우리가 중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최선의 예를 다하여 최선의 준비를 다하여 그와의 관계, 그와의 만남, 그와의 또한 함께 나눌 은혜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히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지체들 하나하나를 만날 때에 그저 지나가듯 만나가지 않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를 건네더라도, 만나는 짧은 순간이라도,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말들로 인하여 그 만남이 은혜의 만남이 되어져야 하고, 그 만남이 귀한 또한 은혜의 평화의 장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의도처럼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여 그를 만났고, 그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였고, 말을 가려서 하였고, 또한 모든 것들을 생각한 만남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할 때라도,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갖고 있어야 할 삶의 자세는 오늘 다윗이 보여준 자세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며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만나며 대화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나를 통하여 나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내가 어찌 평화와 은혜의 만남으로 이 만남을 지속해 갈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행동하고 또한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는 우리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온전한 결과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이들이 다른 지체를 대할 때에 먼저 행하여야 할 모습은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와를 향하여 준비했던 것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이 나발에게 그의 10명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최고의 존경의 모습이었고 그를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어찌 말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그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결례가 되어지지 않기 위하여, 행여라도 그의 마음에 상함이 없기를 위하여 그는 최선의 모습을 다해 나발에게 준비하여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에 어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판단으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또한 나의 관점에서 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에 오늘 본문의 다윗이 나발을 대하듯 우리가 그리 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발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어리석은 자라, 우매한 자라, 포악한 자라, 그러한 평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평가에 개의치 아니하며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하여 먼저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며,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들이 삶 중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각 교우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때에 특별히 이 새벽제단 기억하고 아버지와 함께 모여 주 앞에 간구하는 주님, 아버지와 예배자들의 기도의 소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루의 첫 시간 구별하여 주께 간구하고 있사오니 이들의 간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히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의 귀한 하루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건강에 보호하심 있게 하시며, 생업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부으시고 또한 택하신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